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 생명과 나의 모든 날을 다 바쳐드려도 부족함이 없으신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하루 시간에 이 시간을 빼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이여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의 날성검과 같아서 영과 혼을 쪼개며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영의 모든 상태가 드러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 시간을 복되게 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지도가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근데 저기서 디테일한 글씨는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장부터 오늘 끝장까지 23장까지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시죠?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벼락치기를 할까? 왜냐하면 12장부터는 스토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11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다 같이 하나로 돼서 전쟁을 했어요. 근데 12장부터는 여호수아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고 이제는 너희가 가라라고 하시는 순서가 돼요. 그래서 12장부터는 이걸 저랑 같이 읽으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끊임없는 동네 이름이 나옵니다. 지역 이름이 계속 나와요. 이 지역은 어디 좋고 이 지역은 어디 좋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같이 읽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짧게 여러분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12장부터 22장까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준비하시고, 성경이든 뭐 컴퓨터로 보시는 성경이든 준비하시고 저랑 최대한 빨리 달리셔야 됩니다. 22장까지 빨리 달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준비하시고 제가 읽으실 때 미스하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지도로 12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파란 선 보이십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요단강에서 이쪽 편. 요단강에서 이쪽 편이 뭐냐면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모세가 살아있을 때 정복한 땅입니다. 저기서 핑크색, 빨간색 땅 부분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요단강 전에,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미 정복해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12장은, 13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자, 모세가 정복한 이 땅을 므낫세와 갓과 르우벤이란 두 지파 반입니다. 성경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라는 지파가 나오는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지파가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므낫세의 절반 지파입니다. 그래서 둘과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산수 잘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총 몇 지파입니까? 12. 12 빼기 2와 2분의 1. 얼마 남습니까? 별거 아닌데 이렇게 헷갈리죠? 9와 2분의 1 남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땅을, 자, 12장과 13장에서 2와 2분의 1 지파한테 이쪽 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을 들어가고 하는 게 저쪽 편입니다. 자, 그래서 14장과 17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또 다른 둘과 2분의 1 지파한테 그동안 여러분이 보셨던 여리고, 뭐 기브온, 여기 쪽에 보시면 빨간 땅 보이시죠? 이쪽 편에? 그 땅을 이 지파들한테 줍니다. 지금까지 2와 2분의 1 플러스 2와 2분의 1은 얼마입니까? 와, 그러시군요. 2.5 플러스 2.5, 다섯 지파 때까지, 17장까지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그럼 보시면 지도에서 빨간 부분이 다 배분이 됐죠? 그럼 초록색 부분은 뭘까요? 그렇죠. 정복하지 않은 땅인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걸 아예 정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여러분 저 앞 시간을 보셨지만 가나안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죠. 가나안 남부 연합군,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큰 그 중에서 좀 센 애들, 강한 애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군데군데 다 남아있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바닷가 쪽은 파란 부분 저쪽은 뭐냐면 블레셋 지방, 두고두고 괴롭히는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다윗 시대까지 계속 끊임없이 그 등장하는 블레셋, 그게 바로 저 해안가 지방입니다. 저 남은 지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섯 집한테 땅을 나눠줬습니다. 산수 잘 하셔야 됩니다. 12 빼기 5는 얼마입니까? 7이죠. 일곱 지파한테 남은 이 땅을 나눠주는 게 18장부터 22장까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상한 게 일곱 지파가 아닙니다. 여섯 지파예요. 네,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아주 쉽네요. 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친히 너의 기업이 되겠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저기 보시는 빨간 부분, 저 빨간 부분, 초록 부분 다 합쳐서 모든 이 땅에 실제로 이제 빨간 부분만 갔죠. 48개 지역에 성에 각자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보실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빠른 속도로 이제 직접 보시면서 확인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해돋 눈편 곧 아르곤 골짜기에서 헤르몬 성까지 동방 온 아르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절반이란 뜻이죠.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이와 2분의 1 지파죠. 여기 보시면 요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2분의 1 지파한테 이쪽을 줬는데 실제 이 자리가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곡창지대예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땅을 배분하는 원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비뽑기했습니다. 제비뽑기. 지금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이렇게 필지를 미국 제도가 여호수아에서 왔는지 실제로 이 정부에서 살 때는 필지를 따라서 이렇게 몇 군데로 쓸지 나누고 거기 따라서 비용을 내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지금도 제비를 뽑는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한테 주었던 명령 중에 땅을 나누는 원칙은 일단은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위치는 그렇게 정하는데 어디로 갈지 크기는 인구 숫자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김해 김씨, 전주희 씨, 연율정 씨, 제가 연율정 씨라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쪽 온 지파들한테 그 땅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3장까지 봤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 자, 여기는 유다와 갈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미 정복한 땅을 나눠줬고 그 다음이 유다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렙이 땅을 배분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에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님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 족속들이 다 모여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유다와 갈렙 얘기가 나오고 갈렙이 하는 그 유명한 이산지 4개 주소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여러분과 다 같이 볼 겁니다. 자, 15장으로 갑니다. 다 짚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큰 줄기들만 찍고 있습니다. 15장 1절. 유다 조선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라. 자, 여기 지도 보시면은 저쪽 편에 남쪽 지방. 이게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제비를 뽑았는데요. 저 땅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알짜배기 땅이에요. 근데 이 땅도 어떻게 된 거냐면 보기에는 그냥 이 사람들이 제비 뽑은 것 같지만은 희한하게도 철저하게도 야곱이 그 아들들한테 했던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계속.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곧 요단교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자, 이거는 요셉 지파. 요셉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지파들하고 유다 지파에 대한 땅을 나누는 걸 설명하는데, 지금 지대에서 보시는 이쪽 편에 가운데 지방입니다. 산악 지방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장. 많이 왔죠? 18장부터 19장까지인데,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 복종하였음이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이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아까 계산했죠? 보시면은 12 빼기 5는 7이라고 했습니다. 이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의 삼식청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실제로 지금도 땅을 이렇게 개간되지 않은 땅을 살 때 측량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측량을 하고 그림을 그려오면 그걸 나눕니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저 초록색 부분입니다. 남은 일곱 지파한테 가라.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초록색 지방 땅들을 믿음으로 가서 그려와라.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그리고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는 길갈에 진이 섰는데 가운데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성막이 이제 실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예. 그 다음 사건은 뭐냐면, 19장까지 갔는데, 20장.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라. 도피성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들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이 그 가족들로부터 복수를 당하기 전에 이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가면, 그곳에 있으면은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안전한 곳을 지정해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그곳에서 나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다들 많이 하시네요. 저희 청년들 아셨나 몰랐을 것 같은데. 예.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때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약에서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도피성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20장 그렇고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41절. 21장 41절. 21장은 전체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기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시지만도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양과 가축들도 놔둘 곳이 필요하고. 자, 41절. 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모든 이 전체 중에서 48개 성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22장입니다. 22장은, 문화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이쪽 편 있죠? 모세가 줬던 므낫세와 므낫세 절반, 갓하고 르우벤한테 땅을 먼저 줘버렸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조건을 걸었던 게 뭐냐면, 좋다. 이 땅 너희한테 줄 테니까 대신에 가족들은 여기 있고 너네는 이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맨 앞장서서 싸워라. 그럼 이 땅을 주겠다 했더니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므낫세가 집을 떠나서 저 둘과 이분의 지파가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22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므낫세에게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동안 수고했다. 너희가 신실하게 얌체가 죽지 않고 끝까지 형제들하고 같이 살고 공동체 생활 잘했다. 이제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보냅니다. 그것들이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서 작은 어떤 오해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날림 공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읽으셔도 다 이 내용이에요. 무슨 땅을 줬고 뭐 어디를 갖고 다 이 내용인데 이거보다는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내용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나안 정복한 데 걸린 시간이 총 17년 정도 됩니다. 총 17년. 그 중에 여호수아가 같이 싸운 기간이 6년에서 7년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10년이 남습니다. 10년 동안 뭐 했게요? 10년 동안 뭐 했게요? 그게 12장부터 22장까지예요. 땅을 분배하고 여호수아는 더 이상 안 가고 이제는 그 남은 지파들한테 너희가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정복해라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호수아는 이상하게 앞장에 재밌는 일이 막 사건이 벌어지다가 뒷장부터는 10장까지는 다른 얘기가 나온다. 무슨 땅 얘기 나오고 배분하는 얘기만 나온다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그동안 가르쳐주신 것들을 이제는 너희가 삶 속에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나가지 않고 각 지파한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그리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2장부터는 끝장까지 가시면은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도 더 이상 갈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싸울 때 우박도 안 떨어집니다. 성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한 것처럼 너희 앞에서 너희가 발로 밟는 것마다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뭐만 줍니까? 말씀과 약속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각 지파가 이제 나가서 믿음에 그동안 보고 믿음으로 들었던 것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각자 부르신 곳에서 정복하고 나가는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하겠습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이 땅들과 지파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지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본 것, 여호수아에서나 그동안 말씀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서 너희들이 주신 그곳에서 적용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적용이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7년만 하지 마시고 남은 아까 그 초록색 지방들 싹 다 정리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놔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까는 보면 사사기를 보면은 그걸 설명합니다. 이문범 목사님과 같이 보시겠지만은 사사기에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화끈하게 싹 정리를 안 해버렸게? 라고 하시는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를 돌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 열국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나 어떤 것들 은혜로 해주실 때는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7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대신 다 해주시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게 돼요, 솔직히. 아, 또 하나님 어떻게 다 안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이 사하고 너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다 사였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 은혜가 그냥 그걸로 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마치 말이 다리가 부러져서 뛸 수가 없으면 그 말의 다리를 싸매고 고치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스스로 뛰게 해주는 게 성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은혜들을 보여주시고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는 이것을 보고 나도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이 너희는 이것을 봤지만은 보지 않은 세대가 있다. 이제는 여호수아 너가 없고 나서 그 다음은 이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은 그래? 지금까지 한인 동상교회 교인 20년 차다 이거지. 10년 차. 막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데 그러면은 그동안 너희가 배운 것을, 경험한 것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겠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유혹과 다릅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이것은 쥐덫을 놓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걸려라라고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걸 통과하면은 그 다음 너에게 줄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떤 과제를 주실 때는 그 다음 우리가 얻을 정복할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상급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리고 3장 3절에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순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나한테 하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정말 프레시한 뭐 방금 배달되어 온 우유처럼 오늘 아침에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입니까? 언제 거요? 거의 된장도 이렇게 묵은 된장이 없습니다. 한 세대 전이에요. 모세한테 말했던 그 명령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삶 속에 적용 하나 안 하나를 보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그러면 아까 12장부터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자,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성경에서 안 좋은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무너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나가서 전쟁을 할 때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마귀가 우리를 40년 광야로 몰아놓은 주무기가 뭐였냐면 낙심이었습니다. 낙심. 안 된다 이거. 문제가 보니까 안 되겠다. 시간이 지나도 안 되는 것 같다. 이 낙심이 가장 나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왜 이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문제를 보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이 지파가 전쟁하러 갔더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철병거였어요. 철병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 지파를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번역을 보시면 안 쫓아낸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 한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그냥 머물러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요수아서를 보시면은 철저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태도입니다. 전투하는 태도예요. 어떤 전투요? 그냥 돈 잘 벌고 아무 일 없게 해주시옵소서를 전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전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복하고 이길 건가? 그것도 우리에게 말하는데 가만히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발로 밟는 것마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버리는 거죠. 그냥 교회 출석하고 그냥 갔다가 돌아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그럼 뭡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체험하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는 게 아니라 낙심한테 져서 이건 안 되는 거다 라고 있는 게 아니라 도전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문제 중에서 제일 힘든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그게 법적인 문제인지, 그게 사람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낙심 때문에 신앙이 다 죽어버려 가지고요. 눈빛이 힘을 다 잃어버린 신앙인들, 어려움 속을 통과하면서 눈빛이 희망을 잃어버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내 앞에 문제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것 때문에 눈에서 낙심이 가득한 신앙인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눈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는 모른다. 문제는 뭐냐?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난 아직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도전한다. 기도함으로 두드린다. 그것이 우리 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난 모르겠는데 네가 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낙심으로 살아가는 너가 이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정복하고 두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낙심케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또 덤빕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또 그러면 뭘 요구하십니까? 금방도 좀 전에 나눴지만은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했죠? 모세가 이미 우리에게 준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어렵지가 않다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미 거의 다 주셨습니다. 배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말씀하세요. 모르는 것들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갑자기 여호수아 20장의 도피성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 그 타이밍에 필요한 것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막 산 꼭대기 올라가고 막 말씀해 주십시오, 암만 해보십시오 안 들리는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 타이밍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처음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야죠. 걸어야죠. 침묵하실 그때는 내가 걷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걷는 거죠. 자,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인도하심 받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그래도 모르겠다, 그래도 헷갈린다,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실 때는 그걸 예수전도단에서는 도끼머리 원칙이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도끼머리를 연못에 빠뜨렸다가 다시 가서 그것이 떠오르고 받는 그 장면에서 이름은 뭐 상관없고요.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뭔지 모르겠고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설교든지 큐티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라디오 설교를 드시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어떤 걸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막혔을 겁니다. 아이성을 왜 실패합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기억하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방 여러분과 지켜야 될 것들 얘기했는데요. 글씨가 좀 작습니다. 사사기 1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금방 이렇게 각 지파가 나가서 정복할 때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나왔어요. 사사기 1장에. 여호수아가 걔네들만 자 이제 니네 숙제해서 보고해라 라고 보냈더니 성적표가 사사기 1장에 나왔는데 유다는 가서 산지 거민을 쫓아냈는데 골 천일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50점.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자손을 쫓아냈습니다. 100점.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32장까지 쫓아냈고 쫓아내지 못했고 반복되는데 쫓아낸 케이스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 헷갈립니다. 갈렙 혼자 통과합니다. 갈렙 혼자 쫓아내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못 쫓아냅니다. 진멸 못합니다. 그 이유가 다 철병거예요. 그 당시 철병거는 완전 100% 완전 철로 만들어진 병거가 아닙니다. 그런 병거는 나중에 페르시아 나중에 그 시대에 가야 나옵니다. 이때는 나무로 된 병거에다가 몇 군데 더딥힌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하이테크인 거예요. 와, 저런 신무기를 봤나? 우린 못 이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뭘 안 지켰냐면요. 진멸해라 하지 말아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못 지켜서 그렇게 된 거냐면 여기 보시면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돼 있는데 여러분 못한 거랑 안 한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꼭 빠지지 않고 저희 어르신들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결혼 안 하세요? 그러시는데 자 그럴 때마다 정정해 드립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 한 거는 자기가 능력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고요. 못한 거는 진짜 그 말대로 무능력해서 못한 겁니다. 저기 보면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새로 나온 한글 성경 번역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안 했다라고 나옵니다. 원어도 그렇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첫째는 아예 시도도 안 한 겁니다. 시도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어렵고 귀찮고 힘드니까 안 한 거예요. 희생을 치러야 되니까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쫓아내려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시나이 반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돌려줘요. 무슨 요즘 현대 전쟁에서 전쟁하고 이긴 땅을 돌려줍니까? 근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전쟁 형태는, 군대 형태는 현역이 아니라 예비군 위주입니다. 한국하면 틀려요.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 사람들 군대로 다 보내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비군들이 현역병들이 24시간만 버티게 돼 있어요. 24시간을 버티면 평소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비군들이 전쟁터로 다 나가게 되는 게 이집트의 전쟁 체제입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 체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3차 전쟁 때는 이집트가 이걸 노리고 24시간 안에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키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한 겁니다. 타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얻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한 이유는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타협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뭐 술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없는데 일단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인 걸 알 때는 술 마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군대 가서, 그리고 대학교 때 제일 큰 아젠다는 술이었습니다. 하도 술을 권하는 사회. 직장 생활 갈 때도 어찌그나 그렇게 술을 권하는지. 술을 언제 싫어하는 데다가. 나중에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한 잔만 해라.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한 잔만 해라. 그래도 안 마시면, 야, 입만 대라. 왜 그렇게 술을 권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별거 아니었지만 끝까지 안 마셨습니다. 뭐, 나중에는 군대에서 안 마시니까 저는 정경을 갔기 때문에 막 방패 던지고, 곤봉 던지고 이런데도 안 마셨는데, 찍히죠. 찍히죠. 사람한테 찍혔더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저를 옮기시고 저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약에서 누구든지 또 제자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을 원하는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계산 때문에. 그래서 심플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유언에도 말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두드려라. 가만히 있지 마라. 낙심에 계셔서 있지 마라. 정복해라. 나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가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똑바로 가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이쪽으로 가지 말고 조금 더 이쪽으로 가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지켜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조금 이 얘기를 더 하고 휴식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직업이 뭡니까? 양 키우고 소 키우는 목장 주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직업이 뭐가 되겠습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저기 목축하는 사람들은 풀이 있는 곳에 따라서 또 돌아다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때 이 사람들한테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방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은 농사의 신입니다. 바알이 농사의 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이 사람들 놔뒀더니 뭘 배웁니까? 농사 짓는 법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슬슬 한 잔만 해봐. 막걸리 사발 툭 내밉니다. 안 마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입만 대. 여러분 붙어 다니다 보면 배웁니다. 붙어 다니다 보면은 같이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타협하면서 자기 삶을 그것들에 맞춰간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휴식 시간 가질 텐데요. 잠시 우리 간식 준비해 주신 분을 위해서 저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죄송한데 15분만 해도 괜찮을까요? 예.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호수아서를 남은 부분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시면 심의시간 5분 제가 잘라먹어서 죄송합니다. 군대를 가보시면 저는 논산훈련소 나왔습니다. 훈련소 가면은 이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교관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면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그 다음 부르는 게 뭐냐면 숙달된 조개 앞으로 그러면 조개가 조개 앞으로 하면서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숙달된 조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럼 예 하면서 조교가 빨간 모자 쓴 사람이 갑자기 칼 같은 동작으로 금방 교관이 설명한 걸 훈련생들에게 보여줍니다. 여자분들은 도저히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찾는다고 힘들었습니다. 훈련소 가시면은 저렇게 훈련병들이 있고 까만 모자 쓴 교관이 설명하고 빨간 모자 쓴 딱 보기만 해도 베테랑 같은 저 조교들이 나와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지금 무슨 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 누굽니까? 갈렙. 여호수아가 이제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각 지파가 준 땅으로 가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적용해서 너희들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땅을 배분받은 사람이 그것을 배분하려고 성막 앞에 모여있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옵니다. 누구냐면 갈렙이 찾아와요. 갈렙이 유다족파의 족속에 속해 있는데 갈렙이 딱 찾아오더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갈렙은 이 사람들하고 좀 다릅니다. 갈렙은 이미 땅을 배분을 언제를 받았습니까? 모세시대 때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있지만은 갈렙은 이제 제대하는 사람이고 이제 이스라엘 남은 일곱 지파는 이제 군대 생활 시작하는 겁니다. 다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기 전에 그동안 너희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숙달 전 조기 앞으로 갈렙이 딱 나와서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지 보여주고 시작해요. 그게 14장입니다. 14장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네셋 바대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낙심하게 했단 말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사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 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다 같이 읽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어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나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네. 이미 땅을 배분받았고 이제는 그걸 실천하러 가는 일곱 지파 전에 갈렙이 먼저 나가서 유다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시범 보여줍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를 보여줘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갈렙의 케이스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저도 이 말씀을 볼 때 그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렙의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제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런 눈을 읽었습니다. 자, 첫째는 뭡니까? 아까도 여러분과 나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청년부 이름으로 많이 쓰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항상 청년 여호수아라고 하죠. 갈렙이 나이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여호수아가 15살이 더 많습니다. 갈렙이 더 젊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나이대가 93세입니다. 갈렙이 85세 때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갈렙의 눈빛이 어떻습니까? 성경이지만 보이시죠? 믿음이 죽지 않고 아낙 사람이 있든지 뭔가 있든지 난 모른다. 내 나이가 몇이든지 난 모르겠다. 갈렙이 원하는 게 그 땅일까요? 그 땅을 왜 하필이면 헤브론을 원합니까? 유다가 차지한 곡창지대도 있고 돈탄 다 놔두고. 이것이 갈렙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데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야 말겠다.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진짜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의 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갈렙이 헤브론 땅을 도로 내놓습니다. 도피성으로. 자기는 다른 곳에 갔을 거예요. 이 사람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에 85세가 되도록 사라지지 않았던 그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이 사람 살아 움직이게 하던 그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라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볼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두드리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온전이란 말은 성경에서 온전이란 말은 여자가 임신을 하였다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까지란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잔에다가 이렇게 물을 붓는데 그것이 가득 차서 넘치는 순간까지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붓고 임신하고 있어도 낳기 전까지 낳은 게 아니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되는 그날까지 나는 한다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낙심이 붙들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포기하신 게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갈렙처럼 내 나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보겠습니다라는 그 소망이 다시 한번 불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기억합니다. 하나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우리 주어진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다시 한번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의 말씀에 그게 나의 눈빛이 다시 한번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아, 금방 했던 말씀을 다시 나눌까요?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그렇게 원하다가 안나가 생기니까 어떻게 버립니까? 성전에 바쳐버립니다. 바치고 내려오면서 애 바치고는 엄마가 춤추면서 노래합니다. 기쁨에 넘쳐서. 이게 정상이에요? 한나가 월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난 아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가지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삶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닙니까? 그거를 보고 나니까는 애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 옆에 계시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들이 뭡니까? 뭐 잘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체험한다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아이를 구하더니 나중에 이삭 바쳐버리잖아요. 왜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본 게 더 큰 거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가득히 잡힌 그물도 어떻게 합니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교회만 맨날 다니고 그냥 돌아서고 성경 보고 그냥 자고 맨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진짜 거짓말처럼 가까이 오셔서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삶 속에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갈렙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들었던 게 뭐냐면 온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우리는 절반만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반만 믿고 반만 순종하고요. 어려운 건 그냥 지나가버리고 기도도 절반밖에 안 믿으니까 절반 정도만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참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좀 참다가 에이, 내가 너한테 이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다. 딱 가슴속에 품어 있다가 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믿지를 않습니다. 밑에 끝까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맨날 하나님 말씀을 절반만 믿고 절반만 순종하고 절반만 역사를 보고 사는 인생 그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온전히, 온전하게 끝까지 믿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와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 두 번째 숙제입니다. 언제나 반만 순종하고 반만 믿고, 믿긴 믿는데 끝까지 믿지는 않아요. 기도의 능력도 믿긴 믿는데 적당히 하다가 이건 잘 원래 이렇게 잘 안 되더라. 원래 기도하면 평소에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더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정말로 금식하며 매달려 보셨습니까? 끝까지 매달려 보셨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아, 늘 그랬듯이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덮어버리고 지나갑니다. 절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갈렙의 신앙입니다. 조개가 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그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지폐가 나가서 싸울 때 그들은 다 절반만 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못하고 쫓겨납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단지파는 싸우러 가서 도리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단지파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지도 못한 인생이 돼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에게 대비시켜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경우와 조금 믿고 하다 마는 경우, 자기 계산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 그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갈렙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지금까지 이끌어온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마지막 이야기들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짧게 타 보니까. 23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 끝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태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피차 왕래하며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민족들을 다시는 너희 목전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까지 읽겠습니다. 모세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저희 청년부의 한 형제의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갔는데 이 야자수가 막 있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드리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의 나라에 진짜 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장례식 주보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장례식 주보를 보다가 제 눈을 사로잡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형제의 할머님의 평생을 소개해 놓은 글들이었어요. 다섯 줄입니다. 다섯 줄인데 첫 번째 뭐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무슨 권사님 태어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몇 월 며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세 개 남죠. 세 개 중에 하나가 몇 월 며칠 도우미 미국 오셨고, 그 다음 게 몇 남 몇 녀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셨고, 그 다음 마지막이 무슨 교회 권사로 평생 봉사하시다 가셨다라고 되더라고요. 그게 제 눈을 사로잡는 게, 야, 인생이, 인간의 한 사람 인생이 다섯 줄로 요약되어 있어요. 다섯 줄로. 예. 네. 그런데 거기 뱅크 어카운트에 돈 얼마 있는지 안 적혀 있고요. 집이 몇 채인지 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도 다 하나님 가겠지만은 내 인생을 요약하는 마지막 주보에 뭐라고 적히겠습니까? 뭐라고 적히겠습니까? 아, 그거 보니까요. 참,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기록이 남을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정복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남은 사람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마지막 당부입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유언을 보면서 뭘 배울까를 고민해봤는데, 첫째는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게.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신 이름 부르지 마라. 뭐 제가 절에 갈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 가운데 힌트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이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마라고 하기 전에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을 친근히 하지 말고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어떻게 드세요? 아메리칸 스타일이 그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블랙. 미국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마시는 거. 설탕도 안 넣고 크림도 안 넣고. 블랙 드시는 분 한 분. 아메리칸 스타일이시네. 크림만 드시는 분. 나머지 다 설탕까지 같이 넣어 드시나요? 아예 안 드시는 분. 저는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몇 년,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커피를 마시면 절반은 우유와 설탕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방커피. 근데 제가 친한 집사님 댁에 가서 그 댁에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계속 커피를 주시는데 그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게 딱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진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거기다 제가 뭘 넣냐 그래서 설탕하고 크림 다 넣는다 그랬더니 에이, 크림만 넣으세요. 그래서 주시는데 억지로 마셨습니다. 근데 계속 마시다가 이분이 어느 날은 제 말도 없이 크림도 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블랙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블랙커피 마신 사람 이해 못했거든요. 아, 저 쓴 걸 어떻게 마셔?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저도 커피 중독자가 됐습니다. 저희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 사고 저희 집에 가끔 놀러오던 미국 친구도 저랑 똑같은 머신 사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는 말들 힌트 중에 하나가 붙어있으면 계속 교제하면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신들이, 오늘날의 신들이 뭡니까? 고린도후서가 말하지만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당시의 신과 오늘날의 신은 똑같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죠. 누구든지 세상과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라. 신들이 정체가 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원칙 중에 하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라. 사업한다는 이유로 술 내미는 거 한 잔만 마시지 마라. 사반단 이후로 거짓말 초급하는 거 하지 마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붙어있다 보면은 그들의 생활 방식이 너희 안에 들어오고 이게 너희를 실패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타협하지 마라. 타협하지 않으려면 그들과 같이 있어도 그들과 마음을 나누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곳에 늦은 시간까지 나와서 여호수아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충실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배 나오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충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뭐 설교 없는 날, 뭐 하는 거 없는 날은 아싸 그리고 드라마 클릭합니다. 국가대표 누가 이겼지 봅니다. 이것들이 서서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를 드라마를 가까이 하면서 저를 올무에 빠뜨리고 서서히 망하게 하는 거죠. 한 예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친근히 해라. 근데 친근히 한다는 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 오늘 제 마음속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더군요. 어젯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하지 마라. 아, 그렇더라고요. 웬일로 제가 무릎까지 꿇고 기도하는데 아프잖아요. 저 마음속에 그런 순간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이슈가 있든 일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나눈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아, 이게 정말 멋진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돌아볼 때,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분이 처녀 시절에, 지금도 결혼 안 하셨는데 맨날 저희한테 얘기할 때 설교 때 이 강성이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돌이켜서 32살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도 강조하셔서 처녀 시절에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고등부 실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한 옆에 쪽방에서 침대 갖다 놓고 저희들 매일 교회 오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공부하고 마치면 기도하고 공부하면 기도하고. 이분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습니다. 이분을 봤더니요 하나님이 진짜더라고요. 이 여자 전도사님을 봤는데 제 어린 나이에 이분이 진짜더라니까요.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더라고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 하셨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수련을 준비하는데 고등학생 150명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면 말씀 가운데 방언도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도 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갔는데 수련회 갔는데 149명이 진짜 방언을 하잖아요. 한 명이 저희 누나입니다. 못한 사람이. 저희 누나 그래서 지금 예수전단 선교사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인데 진짜로 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은 그 교회를 나오셔서 부산 호산나 교회,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인가 그 최홍준 목사님 하시는 교회, 그 교회 작을 때 그분과 같이 동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 굉장히 알려지셨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유명한 분이 되셨는데. 인터넷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최근에 인터넷으로 그 사이트를 클릭했다가 놀란 게 뭐냐면 동영상에 찬양 동영상에 이분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동영상 앞에 우리한테 고등학교 때 가르쳐줬던 그 말씀 길을 들라 길을 들고 도로를 수축해라 여호와를 위해서 길을 들라는 그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뜨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20몇 년 전에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뜨는 겁니다. 아, 그걸 보고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한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장로랑 리더들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서 역사한다고 믿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 있는 가운데 그 교회가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을 보시면 23장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는 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이 마음의 뜻에 아는 바라. 자, 요언을 남기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애적의 너희 조상들 곧 여 아브라함의 아비 나흘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상을 줬고 이렇게 24장이 끊임없이 내려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사건 후에 110세로 사망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유언이요. 자기 얘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살다갑니다. 근데 어떤 증인이냐면 나는 봤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나는 봤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냥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로 체험한 그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삶 속에서 만난 그 사람들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졸업식 갈 때 저는 펜실바니아에 있는 비블리컬이라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졸업식 갈 때가 제가 참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대학교 졸업식도 안 갔습니다. 가서 뭐하냐?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시카고 트리니티 그 총장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이 미국 목사님께서 하시는 은퇴한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권면할 때 자기가 마라톤을 뛴 적이 있었답니다. 마라톤을 막 뛰는데 마라톤 코스를 보니까 마라톤 코스가 가다가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 집을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열심히 빨리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가다가 여자친구 집에 들렀다 가려고. 그래서 인사하고 가려고.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뛰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한테 제군들, 여러분들은 이 인생의 목회길을 뛰어가면서 똑같이 뛰는 것 같지만 다른 동기를 가지고 뛸 수 있다. 자네들은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얘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출발선상에 떠서 뛰어가려는 마라톤 여러분들 이제 출발 공이 울리면 이제 졸업하고 목회 현장으로 출발해서 뛰어갈 텐데 나는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해봤다. 끝까지 뛰어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내 인생에 후회가 없더라. 나는 끝까지 그 끝까지 이미 가봤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따른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제 출발한 여러분, 여러분도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라고 권하는데요. 아, 나는 끝까지 가봤다. 그리고 그 끝이 참 아름다운 삶이었고 후회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는데요. 아, 그것이 얼마나 멋지던지 학생들이 모자 던지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배운 것들을 적용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보고 간증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뭘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실 때 뭘 남기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장사 잘하라는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 성공하라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뭘 하든 믿음으로 성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거를 읽고 이 시간을 마칠까 하는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름들입니다. 시무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모르셨죠? 마지막 처인 구두라. 구두라 이름도 만들어 보셨죠? 아브라함의 세 번째 와이프예요. 그 밑에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믿음에서 난 자들만 하나님의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남긴 것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제 저는 여호수아를 여러분과 마칩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 이렇게 6주 동안 여러분과 이 시간을 같이 했던 게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칠 때 후회 없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